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66권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 매기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해를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라키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도 한 두 달여 정도 여러분들과 이 성경을 같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는 좀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는 어찌 면에서 저의 가슴은 지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인 본 성경을 대하는 저의 사실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드리고 시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좀 긴장을 풀기 위해 오래전부터 탐정 추리소설 그런 내용들을 좀 읽는 것이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읽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의 취미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아카타 크리스티의 작품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많은 작품들을 읽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좀 잔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살인을 범한 살인자가 누구인 것을 거의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재미가 반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도르티 세이어스의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책 가운데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체험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실제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추리소설을 즐겨 읽어왔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이런 내용들을 읽는 것을 즐기곤 했는데 제가 읽은 소설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저는 여주인공이 악당에 의해 철길로 묶인 가운데 20분 후 77번 열차가 들어오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저는 남자 주인공이 그곳에 도착해 그녀를 구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교각 옆에 있는 낡은 창고 안에 안전장치가 이미 꺼진 채로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되어 있는 의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지만 저는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남겨둔 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책을 덮고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로 건너뛰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장면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저의 눈에는 주위에 흰색으로 칠한 나무로 둘러친 아름다운 오두막 집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지금 결혼해 그곳에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따라서 읽다가 멈춘 곳으로 돌아가 남녀 주인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 본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세계 무대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어느 정도는 뭐 잘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에게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어찌 보면 어둡기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세상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정확한 해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찾지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아마 이 세상에 그 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종말에 대한 그 분명한 답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에머슨은 세상에 다른 것들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실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이지 세상은 지금 마귀가 제철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통치권을 잃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히시게 될 시간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어둡게만 보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계의 상황을 바라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믿고 있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이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기 성경학회를 애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저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재를 얻고 다음을 잃으니 현재를 잃고 다음을 얻겠다라고 말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저는 현재를 얻고 다음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를 잃더라도 다음 저 하늘나라를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게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다른 요소들로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계시록에 대한 독자들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65권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선행되는 다른 성경의 연구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바로 그 다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을 연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약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셨고 이해를 하셨어야만 신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또 성경에 대한 사실적인 지식뿐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좀 하고 찬양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 중 마지막이다. 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65권의 성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시각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본 책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에도 바로 그러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신과 의심의 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물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둡고 힘들며 절망적인 상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 과학, 교육,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 그렇잖아요. 군사, 문화, 그리고 뭐 정부도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리더십의 부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일선 교육가들은 자기들의 학교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정계의 거물급들이 기업의 경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토크쇼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만 듣는 것은 그들의 말을 말에 들을 것만 들을 만한 것이 뭐라 그럴까 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가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이러한 그룹이나 집단의 어디에도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리더십에 있어 모두가 실패자들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부족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오늘날과 같은 도덕 불감증이나 난국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라이콘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위험한 그런 지경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지식인들은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매우 재미있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여기에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핵폭탄에 대한 전문 연구가로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우레네이 박사는 몇 년 전에 콜리어지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에서 저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두려움에 떨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로 그는 그 논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알 모토 박사는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저는 인류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처럼 기독교적 이상이 오늘날처럼 희생당한 사실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임박한 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시카고 대학의 첼슬러 로버트 M. 허치슨 교수는 6 내지 21세 사이에 그러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이 무익하다고 하는 논리를 이 양반은 전개를 했는데 그는 진술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성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윈스턴 처칠은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삶과 시간 그리고 재산이란 잡지의 발행인인 루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될 선교사들을 향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기가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종종 그리스도의 전천년설 재림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믿는 선교사들이 모두 광신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는 저는 그러한 주장이 과연 일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을 수 있는지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해결책을 주고 있는지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교인 수는 괄목할 만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8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불과 몇 년밖에 지속되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교회는 하락세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장은 나름대로 많은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때가 개신교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할 때이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향해서는 교회가 별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쇠퇴의 길에 접어들어 오늘날의 문화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958년 이미 고인이 된 데이비드 로렌스는 세상의 혼돈이란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매우 잘했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해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 현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정말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지요.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과연 어떻게 말할까 궁금합니다. 이처럼 불길한 예감의 결과로 인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비록 위대한 주석가들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그들의 해석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언에 대한 성취 해석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주로 사도 요한 시대나 네로 혹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 지역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르낭과 대부분의 독일 신학자들 그리고 엘리어트 이후 주장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에 위로를 가져다 주는 데 있고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실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 해석적인 견해를 취하는 것은 본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책으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익한 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